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계신데요.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지난 시간 2장 3절까지 보았는데요. 3절 그걸 좀 보면서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더 다루고,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2장 3절 말씀이 뭐냐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뭐 다른 종교로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아포스타시아라는 그 헬라어가 쓰였거든요. 그것은 떠남이라는 말이에요. 혹은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배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배교가 아니고, 이것은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휴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낙하채임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휴거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끌림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났네,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그 환란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매기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신께서 언젠가 한번 그 사모님과 함께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아침에 그 로스앤젤스 LA 그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 그 우라 공항인데, 거기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그 공항에 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플로리다로 가는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아주 그 747 전보 여객기죠. 그 전보 여객기가 또 한 대가 하와이 쪽으로 가는데, 하와이로 가는 이 전보 여객기는 대개 군인들이 이제 타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LA 쪽에서 군인들이 타고 이제 하와이 쪽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마 이 매기 목사님이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나 보죠. 그때 아주 잘생긴 해병대 군인이, 아주 잘생겼으니까 아마 그 아내도 예뻤나 봐요. 외모가 뛰어난 자기 아내와 그리고 매우 귀여운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는 겁니다. 몇 분 탑승할 시간이 그 이제 안 남아 있자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잘생긴 해병대 그 군인 아저씨가 양팔로 한쪽은 아내를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아들을 이렇게 두 사람을 딱 이렇게 끼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저 울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커다란 자기의 가방 그렇게 이렇게 안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리고 자기의 커다란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떠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은 그렇게 그 군인 그 아저씨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주 깊이 껴안아 주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타기 위해서 그 탑승구 쪽으로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 떠나는 그 떠남이 2장 3절에서 배교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의 헬라어가 아포스타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은 일반적인 배교라기보다 떠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의 단어로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젊은 아내는 아이를 껴안더니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기 목사님은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동안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찜찜했겠지. 찜찜하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가엽다는 표현이 날까요? 좀 그런 표현이 있었겠지요. 또 마음이 들었을 거고요. 아마 그 젊은 여인은 한동안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장차 세상에 대해서도 봐도 바로 이러한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제거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뭐 이방인들, 또 특별히 이단들은 말이죠. 예수지들이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들은 기뻐할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대환란이 곧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두 번째 사건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불법은 이때 나타나게 될 사람에 대해 불법의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를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만이 적 그리스도란 말을 사용하고 있죠.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 약 30가지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과거 로마 제국에 속했던 나라들을 재귀합해서 마침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속이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는 지금 우리들 사이에 있으면서 대환란기가 시작될 때까지 권세를 잡지 못하거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4절이에요. 4절 보십시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우상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저 아주 그 중요한 교훈을 그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국가들을 모으고 그들을 재귀합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국가들을 모은다고 했는데 그 국가들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한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말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설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느냐,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목사님 그런 설교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교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불법의 행동을 제한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 성령께서 불법의 내용을 제한하시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송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령께서 불법의 행동을 제한하시는 주제를 이제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2장 6절 말씀부터 2장 8절 말씀까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2장 6절 말씀을 볼게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세상에서 악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악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방법이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뭐 핵무기,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쏜다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 그냥 일본이 뭐 막 힘들어하고 막 뭐 그 방어 체제를 뭐 가동하느니 뭐 어쩌니 뭐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악이 제거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부가 막으려고 한다면, 강력한 군대가 막으려고 한다면, 로마 군대가, 아니 현대의 미국 군대가, 소련 군대가, 중국 군대가, 뭐 해군력이 강하다고 하는 일본이 막으려고 한다면 그 막아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만 이게 옳게, 올바르게, 진정으로 될 수가 있는 거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불법의 행동을 제한하신다 하는 겁니다. 7절 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조금 이 말씀으로 보면 좀 어려워요, 말이요. 그래서 본절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의 세력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그것을 막을 것이나 자기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요즘 그 개역 성경들 말고 새로운 그 현대판 성경들이 나오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러한 현대판 성경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은 그러한 성경들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은 현대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텔레비전에서 그 뭐 어른들과 요즘 학생들이 서로 모르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요즘 애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뭐 이러면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맞춰 나가고 뭐 20곡에 넘듯이 이렇게 맞춰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이 그런 언어로 쓰였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2장 7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불법의 비밀 그랬는데 이것은 바울 시대에 이미 활동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를 아주 귀하게 주셨는데 이것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로 그것들은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상태를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만 원수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심어 놓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빼가게 된단 말이죠. 결국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불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이 나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밀은 잘 자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불법은 계속해서 더욱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단이 오늘날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제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옮겨질 때 그것은 병에서 마개를 제거하는 것처럼 탁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의 액체가 쏟아져 나와서 세상을 온통 범람시키게 될 겁니다. 또 그 뚜껑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성령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옮겨지게 하시는 것, 옮기시는 것, 성령께서 악으로 하여금 좀 더 창궐하게 하시는 것이 언제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교회와 함께 옮겨지게 될 겁니다. 대환란기 때 성령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전에도 성령께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매기 목사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기 목사님은 그래서 오순절 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고 오순절 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대환란기까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악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보면 요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은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대환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하게 갖는 생각이 통일성과 다양성이거든요.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들, 뭐 목사로서 믿을 수 있고 뭐 행정인으로서 믿을 수 있고 또는 무슨 노동자로서 믿을 수 있고 뭐 사업을 하는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하는 그런 차원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2장 8절로 가보실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여기서 불법한 자,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불법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아무도 그를 제지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지상에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고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아무런 힘과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환란기 때의 신자들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 아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다시 말해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만이 온전하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실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 8절에 보시면은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니, 여기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에피파네이아 이거든요. 이것은 출현 혹은 현현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찬란한 빛 가운데 강림하실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그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이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 단어가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8절에 나타나라는 그 단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에피파네이아, 즉 나타난다고 하는 단어로 오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상에서 들어올리신 후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두 가지 기간으로 구별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고 서른 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을 청소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림 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재림 때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공중에서 당신을 만날 당신의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서 한번 딱 나타나신다고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어 나타나심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이 악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그 악의 세력이 이제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림을 받아서 그 영광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함께 만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